방금 전에 누가 저보다 작은 사람이 마이크를 썼나 보죠. 제가 올라와서 이거를 올려야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예. 그 아이들이 있어야 이제 웃을 일이 있다. 보통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아멘.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제가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여기 21절 본문에 있는 표현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제 주제는 그 안식일에 관한 그런 주제인데 이것이 사실 좀 쉬운 주제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되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빵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또 구름처럼 떠나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열두 사도 말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실족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곧바로 그에 이어지는 7장의 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 일들이라는 게 지금 빵의 기적과 그로 인한 영적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더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적대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그 장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는 유대인의 거주지하고 아까 7장 1절에 보니까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씩 반드시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는 그세 명절에는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절이 예수님 생애에 이제 장막절로서는 마지막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고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아마 10월 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10월 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명절이 유월절과는 6개월 차이가 나는 명절인 것이죠. 그래서 요 장막절이 마지막 장막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장막절 명절은 유대인의 그 명절, 여러 명절 중에 보통 이제 7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 명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명절에 해당하면서 15일부터, 그 달의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명절이 지속되고 8일째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8일, 총 8일간 지속되는 명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본문은 사실 이게 전체에, 이제 이런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분만 읽었는데, 14절에 보시면은 이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은 도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간 지속되는 명절의 중간쯤에 이제 도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전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사실 당대의 유명한 랍비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학문이 있는 사람, 석학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당대의 석학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 언제 누구의 문하에서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이렇게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아까 1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놀랐다. 누가 뭐 뒤에서 등탁 쳐서 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놀랐다는 이 표현은 23절에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화를 냈다는 표현하고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1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한다는 것과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놀래고 화를 내고 죽이려 하는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파악하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였나 봤더니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놀래고 뭐 이런 일을 행하냐. 지금까지 이렇게 안식일에 감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놀래고 화가 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스스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보자면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그 5장에서 그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할 때 38년 된 그 병약자 그를 고친 그 이야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5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부터 지금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지금 7장 1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5장 16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베데스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안식일 얘기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깨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왜 유대인의 심기를 이렇게 일부러 건드리셨을까?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안식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과 관련된 표현들과 이제 일화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는 안식일의 종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교의 독특한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사제도, 성막이 있고 할례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 그러니까 신전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제사장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할례도 다른 데도 있어요. 할례조차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유독 이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유대인은 당연히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인의 정통성,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2000년간 흩어져 있을 때에도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으로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대인의 삶은 제7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이다. 유대인이 주중에 6일을 사는 이유가 뭐냐? 7일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BC 167년에서 142년까지 이제 있었다고 하는 그 하스모니안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로마 군인이 이 유대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안식일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로마 군인들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하고도 안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이제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에 기초하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을 가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좀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시면 잠깐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1장 제가 못 찾고 있네요. 31장 12절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일단 내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좀 주의해 보시고요.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다시 한번 나오죠.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표적이라는 이 얘기가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두 번이 나오고 에스겔서에 가서도 20장에 가보면 이제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를 또 두 번을 더 합니다. 안식일은 표적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주고받는 어떤 사인이다. 이들이야말로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 친백성이다 하는 하나의 이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그렇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지금 우리 태양력 이 달력으로 봤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이 주기로 봤을 때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우리가 얘기하는 토요일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토요일 12시 땡 할 때부터 일요일 시작하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계산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즉 토요일 날 첫 별이 나타날 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그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제 준비해서 안식일을 맞아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날을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안식일 거의 다 됐는데 이거를 막 바쁘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안식일 당일날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일들로 이제 보냈고 오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회당에 이제 모여서 저녁에 시편을 낭송하고 아침에는 토라의 한 부분을 읽고 뭐 이런 이제 또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랍비 유대의 그 선생들인 랍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일일이 조항을 다 정했어요. 항목을. 이건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항목을 하나하나를 정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반죽, 이 빵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면 안 돼요. 양털 깎으면 안 됩니다.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두 글자를 쓰면 안 돼요. 한 글자까지는 됐나 봐요. 두 글자를 쓰면 그것도 일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예.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불을 끄는 일도 안 돼요. 망치질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군데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구 배치 달리 하려면 다른 날 해야 돼요. 안식일에 쉰다고 집에서 쉰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지금 몇 개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39가지의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단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좀 예외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사항을 공공연하게 누가 어긴다? 그거는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상숭배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 그건 또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에 목숨을 맺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더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은 이제 당시에 그 이제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뒀냐면 한 1km를 뒀답니다. 1km 정도까지 가는 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는데 한 1km 정도까지는 그건 일이 아니니까 그건 봐준다. SNF는 500m로 제한했습니다. 아까 그 39개 조항에 더해서 SNF들은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업어주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닫혀있는 항아리를 여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떠오릅니다. 제가 올바른 성경을 알기 전에 교파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늘 자부하는 그런 교단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교파교회의 이 장자교단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킬수록 자기들이 보수라고 합니다.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무슨 고신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갖고 더 극보수 뭐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갈 때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율법,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냐가 그 보수의 기준인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면서도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땐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당연히 그 돈의 십일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10원 한 장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과일이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목사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그걸 잘 지키느냐가 보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이 됐건 누가 됐건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F파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금지 조항을 어기면 7년간 감금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감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은 것이 되어서.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어기신 것이었어요. 예. 요한복음 9장의 16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구장으로 가셨을 때,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구장으로 가셨을 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도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예. 예수님이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대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놀란다. 너희가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 이것은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고치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이제 밝히시는데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 지금 여기 보니까 할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할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가로 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하셨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원래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할례는 예외였다는 거예요. 할례는. 왜냐? 할례 명령도 중요하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에 걸리면 그러면 할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안식일도 하나의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이고, 할례도 하나의 조항일 때 두 개가 이렇게 상충할 때, 그때 이 반드시 그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이제 한 손이 오그라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니라. 이렇게 혹사하면 고쳐줘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예를 들면서 니들 안식일에 짐승, 그러니까 너희 어떤 재산에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너희 그거 안식일에도 양 구제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 말씀도 이때 또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병명이 되게 깁니다. 이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이 여자가 낫어요. 그런데 이 회당의 치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6일이나 있는데, 다른 6일이나 있는데, 마땅히 그 여섯, 다른 6일 동안에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하냐, 우리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위선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위선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다.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까는 이제 구덩이에 빠진 짐승 건져내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니 안식일에도 짐승에게 물 먹이지 않냐 끌어내서 너 그건 일 아니냐. 하물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짐승도 목말라 할까봐 안식일에 물 먹여주는 판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를 내가 고쳐준 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거냐? 이 위선자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또 이제 가보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얘기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곡식의 그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그 규정,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전통 규정에 의하면, 밀 이삭을 이렇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맷돌질, 일종의 맷돌질이죠. 이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금지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소.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혁성경이 아마 진설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그 보여주는 빵이 있었는데, 이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빵이었는데, 이 빵을 먹지 않았냐. 예, 이거 원래 율법에 어긋나는데, 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긋나는 건데, 다윗이 이거 먹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못 읽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식 헌물들 드리고 빵도 이렇게 새 빵으로 구워가지고 다시 올려놔야 되고 뭐 이런, 그것도 일이었거든요. 사실 일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그것도 성전에서 안식일을 버젓이 범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 근데 그게 용납이 된 거 너희들 그거 이해 못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된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지금 쌓여가고 계신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와서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아까 그 베데스다 사건 있고 그 직후에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이거는 정말 굉장한 선언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 더욱더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앞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죽이려고 했다. 왜 그러냐?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준 분이 아버지고 받은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아들은 곧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종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얘기를 할 때 이 종 보내고 저 종 보내고 했는데 그 종들을 다 이제 죽이는 얘기를 예를 드신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럼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상속자니 이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종들과 그 아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들을 보내는 문제와 아들을 보내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자신이 직접 가는 것과 동일한 권위와 효과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뭘 의미하시는 거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걸 신속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의미를 이제 잠깐만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과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이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쉬는 것, 사람의 휴식, 쉼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한 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 만들었고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루씩 쉬는 그 쉼을 통해서 또는 1년 단위로 해서 7년째 쉬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히 쉬는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이 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나님 창조 다 끝내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물들이 나뉘어라, 물들이 나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하나님 되게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지쳤다, 이제 7일째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쉬신 거죠.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칠 수 없는 분이에요. 지치고 싶어도 지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치신다?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 우주에 지금 이 분자와 원자 단위로 들어갔을 때 그 원자의 핵에 중성자와 양성자를 붙들고 있는 그 힘, 그 힘이 풀리면 이 온 우주가 그냥 흔적도 없이 분해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 지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에 있는 물질,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에 있는 물질이 해체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 하셨다는 거예요. 피니쉬 하셨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Finished.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떠나서, 그렇죠? 모든 일을 떠나서 그래서 안식하셨다. 여기 이제 영어 단어에 end를 썼습니다. end, the end 그러면 끝난 거죠. 끝났어요. 뭐로부터 이 만드는 일로부터 이제 끝을 내셨어요. 그리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이걸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한 이 날을 구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복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걸 지키게 이제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창조 이후로 아담이 범죄하고 그 이후로 수천 년간 사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적은 없었어요. 모든 이교도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BC 한 1500년경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 민족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는 특별히 이것을 명령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교도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떠한 민족에게도 이걸 명령으로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표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그 표식으로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아까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7일째를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로 삼으셨다 그랬죠?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키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걸 지킬 때 이스라엘은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존중하는 민족이라는 걸 만방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는 거니까. 이건 또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게 이 안식일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 정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밤잠 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7일 내내 공부하는 애들과 6일만 공부하는 애들은 시간상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사람 6일 동안 돈 버는 것과 더더군다나 그 사람 다 쉬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7일째 쉬는 사람과 얼마나 이 돈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7일 중에 하루를 쉰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건 안식일 지키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유대인의 안식일 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첫별 보일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예. 날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킬 의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는 맞는데 주일 성수는 아니에요. 주일에는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뿐이에요. 초대교회 또 성도들의 어떤 전통상 또 주일에 모였고 일요일에 모였고 해서 이게 주의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또는 이 율법 전체의 이 취지는 원래 취지는 뭐냐? 이것은 율법이나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 안식일 또는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했던 거예요. 성전 업무.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서 그 빵을 안식일에 이렇게 이제 성전의 빵을 이렇게 먹는 것도 그냥 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보다는 그 형식적인 면, 그것을 지키는 그 형식적인 면에 골몰하게 되었고 안식일 규정을 점점 더 촘촘하게 까다롭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걸 그냥 놔두셨어요. 여러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질문을 해봤던 그 질문, 도대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이렇게 많이 고치셨는가? 이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안식일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켜야 하는 그 사람 그룹에 자기를 놓으신 게 아니라 저 위에다가 예수님을 자신을 놓으신 거거든요. 내가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병자들을 다 고쳐놓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안식일에 왜 고치셨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셨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언제였냐? 안식일에 병 고친 이후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파악했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원래는 인간, 그냥 예수님이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어디 위치에다 놓으시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은 없지만 아까 그 표현상 볼때 피니쉬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쉬시면서 상쾌하게 되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쉬시게 됐느냐? 이 모든 일을,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쉴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죠? 인간은 쉴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쉴수 없는 존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됐고, 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지금 영적인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쉴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인간을 쉴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쉴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를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하면서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될수 있나? 예.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연구했으면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메시아 구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평화의 통치자가 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한 아이로 태어날, 한 아들로 태어날, 한 남자 아이로 태어날 이분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Mighty God이다. 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는 아버지, F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믿었으면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해서 알수 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이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아니면 배척하고 죽이든지. 그러니까 전적인 복종이 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가짜라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신성모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인간세계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선천적인 병까지 다 고치셨어요. 이분이 영적세계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셔서 마귀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속에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그 마귀들을 제압하셨어요. 자연계와 인간계와 영계 모두에 걸쳐서 이분이 통제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것에 더해서 이분이 안식일의 주님이시라는 것, 안식일을 제정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밝히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빵의 기적이나 병고침의 기적을 보면서 뭐에 집중했냐면 그 현상에 집중했어요. 어우, 공짜 밥 먹네. 어우, 무상의료 됐네. 그렇죠? 무상급식과 무료의료가 되네. 와,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사람 왕 만들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러한 표적 뒤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했어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약자 고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안식일에 관한 아주 풍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그 표적은 그 영적인 어떤 가르침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발판인 것이에요. 근데 꼭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현대에도 교회에서 전부 뭐에 집중해요? 랄랄랄라 한다, 뭐가 입신한다, 뭐가 뜨거워졌다, 뭐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뭐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설사 그러한 일,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영적 메시지들, 즉 예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내가 정열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이분 할 때 이 이분은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다, 화를 냈다, 죽이려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날 위해 생명 버리신 만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찬송 하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날 위해 생명 버리신 만큼 주님은 낮아지셨네. 십자가 흉틀에 달리신 만큼 주님은 낮아지셨네. 주의 피가 쏟아내시고 무덤에 묻히신 만큼 영광 중 계신 예수님 찬송과 경배를 주께 드리네. 사랑과 감사 드리네. 나는 주의 어린 양 되고 주님은 목자 되셨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네. 주여 서서서. 아멘.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적으로 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흙먼지를 밟으셨던 그분,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지셔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 땅에 33년 반을 이렇게 사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즉 영광 가운데로 다시 복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이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5년, 10년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분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참으로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가 뵈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